성령의 사실 안으로 들어가야 함. 사실에 대한 인상.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두 번째 하시는 요구는 사실에 대한 인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두 교리만이 아닙니다. 그중 많은 부분이 사실과 역사와 이야기를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이러한 사실과 역사와 이야기가 우리에게 일종의 인상을 산출해내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사실이 우리에게 인상적이라면 자연스럽게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알아듣게 할 것입니다. 만일 성령의 사실이 우리에게 아무 인상도 주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떠내려가 버리고 마땅히 있어야 할 효과를 산출해낼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상은 우리가 익숙해지도록 이야기를 읽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의 독특한 점을 우리에게 새기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 안에 사건의 발생은 모두 그의 독특한 점이 있으므로 우리가 만약 그 독특한 점을 찾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는 뒷면에 도장이 있는가 보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도장이 누구의 것인지 보고 인정합니다. 여기에서 주의하는 인상은 어떤 일의 평범한 내용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특징이 어디에 있는가에 있습니다. 그것의 독특한 점을 발견할 때 하나님이 여기에서 특별히 말씀하고자 하시는 점이 무엇인지 볼 수 있습니다. 혹 당신이 그 사건을 기억하고 말할 수 있으나 그 안에 독특한 점을 말해낼 수 없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신약 안에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서신서, 계시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신서를 읽을 때에는 성령의 사상 안으로 들어가야 하며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읽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여금 사실을 우리 안에 새길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며 이 사실과 저 사실의 차이점을 알고 그 사실의 특징이 어디에 있는지 느끼게 해야 합니다. 인상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마치 사진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사진의 원판은 일종의 화학품 브롬화 은을 유리판이나 필름에 입힌 것입니다. 몇십 년 전에는 작은 원판 위에 다만 몇만 개의 브롬화 은을 입힘으로 그 당시의 사진은 모두 작은 검은 점이 있어서 보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후에 사진 기술이 발달하여 찍혀 나오는 사진에는 작은 검은 점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원판 위에 몇백만 개의 브롬화 은을 바를 수 있었기 때문에 인상이 분명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속이 세밀할수록 받아들이는 인상이 분명하며 우리 속이 거칠수록 받아들이는 인상이 더욱 거칠어집니다. 만약 영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려 있다면 그의 느낌은 하나님에 의해 매우 섬세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될 때 성령의 사실이 그를 통과할 때 그가 받는 인상 또한 매우 깊은 것이 됩니다. 섬세한 사람에게서는 다음에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분이 중요시하시는 것과 그분이 계시하시고자 하는 요점이 있는데 섬세한 사람은 매우 자연스럽게 그분이 중요시하시는 요점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는 또한 하나님이 그 사실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른 곳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있습니다. 둔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교한 점을 볼 수 없습니다. 내적으로 부드러운 사람, 매우 민감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한 인상으로 그의 안에 남아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윤곽이 정확할 뿐만 아니라 또한 세미한 요점과 노선이 모두 정확합니다. 그는 이러한 사실의 모든 정교한 부분까지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섬세하고 부드러운 느낌. 많은 사람들이 성경 안에서 섬세한 부분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섬세한 느낌이 없으므로 섬세한 부분을 만질 수 없습니다. 주 예수님에 관하여 말하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예를 들어봅시다. 주 예수님의 사실적인 면에 관하여 이 다섯 권의 책이 서신서보다 훨씬 많이 언급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의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마땅히 세밀한 인상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에 몇 가지 예를 봅시다. 비교의 예. 첫 번째 예. 삭개오와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 누가복음 19장과 24장을 읽어볼 때 주님이 삭개오의 집에 오신 것과 엠마오의 두 제자의 집에 오신 일이 완전히 다름을 봅니다. 주님이 스스로 원하셔서 삭개오의 집에 가셨지만 엠마오에서는 주님이 마치 여전히 앞으로 가시려는 것 같습니다. 섬세한 사람에게서 주 예수님이 두 가지의 완전히 다른 일을 하신 것을 봅니다. 하나는 주님이 다른 사람에게 멸시받는 죄인, 보통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인 사람을 이끄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그가 청하기를 기다리지 않으시고 스스로 그의 집에 가시겠다고 표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참으로 주님을 보기를 원했지만 그는 자신이 키가 작고 명예롭지 못하고 부끄러웠기 때문에 감히 주님을 청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주님이 오히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주님을 찾는 마음이 있는 죄인이 있는데 감히 주님 앞에 오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못했지만 주님이 친히 스스로 그의 집에 가겠다고 청하셨습니다. 주님의 느낌은 얼마나 섬세하신지 그분은 삭개오의 마음을 다 이해하셨습니다. 우리가 섬세한 사람이라면 우리도 또한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엠마오의 두 사람은 물러난 제자들로 그들은 주님을 만났지만 깨닫지도 못할 정도로 영적 시야를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은 그들과 함께 걸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성경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가고자 하는 마을에 가까이 왔을 때 주 예수님은 마치 여전히 앞으로 가시려는 것 같았습니다. 제자들과 삭개오에 대한 주님의 태도는 다릅니다. 삭개오는 밖으로 큰 어려움이 있었고 안으로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친히 내가 너희 집에 유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온유하게 대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은 원래는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뒤로 물러났고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엠마오를 향해 갔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마치 앞을 향해서 더 가려 하시고 그들이 청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들어가셨습니다. 한편은 주님을 향해 왔고 다른 한편은 주님을 등지고 갔으므로 주님이 그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랐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 예수님의 섬세한 느낌을 만져야 하나님이 계시하시고자 하는 나사렛 사람 예수를 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 베드로의 두 번의 고기잡이. 누가복음 5장에서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으나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후에 주 예수님이 그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물을 던졌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원래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기묘하게도 지금은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베드로는 곧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는 다시 고기를 잡는데 주님이 그에게 묻기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없나이다 라고 대답하자 주님은 너희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또한 많은 고기를 잡아 올렸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의 고기잡이는 주 예수님이 그분의 영광을 베드로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큰 영광이 베드로에게 비추자마자 그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보았고 그는 주와 함께 거하기에 자격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 고기 잡을 때 베드로는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자마자 물속으로 뛰어들어 주님께로 헤엄쳐 갔습니다. 마치 그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닫자 더 이상 고기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같은 계시를 통해 첫째는 자신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자신을 알고 구주께 그를 떠나시라고 말했고 두 번째는 이미 주님을 아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욱 주님을 가깝게 합니다. 우리가 이 두 사건의 차이점을 볼 수 있다면 곧 인상이 남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반드시 인상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예. 주님이 떡을 변케 한 것과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부은 일. 두 사건은 모두 사복음서에 기록된 것입니다. 첫째는 주님이 떡을 변케 하여 5천명을 먹게 하신 일이며 또 다른 사건은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부은 일입니다. 주님은 떡을 변케 하여 5천명을 배불리 먹게 하신 후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모두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기묘한 일로서 주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셔서 떡을 변케 하여 사람들에게 먹이셨으나 남은 조각을 버리지 않고 모으도록 하셨습니다. 어떤 여인이 와서 옥합을 깨뜨려 주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을 때 곧 어떤 제자가 말하기를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떡을 변케 했던 것과 향유를 바른 두 가지 일이 상반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는 버리지 못하게 하셨지만 다른 하나는 허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적을 행하여 생겨난 것은 버리지 못하게 하셨으나 300데나리온 이상의 향유를 주님의 몸에 붓는 것은 결코 허비가 아니라고 합니다. 300데나리온 이상의 향유는 5천명에게 주어 먹게 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 드려서 한 번에 다 사용한 것입니다. 거둬들인 것도 아니고 옥합을 깨뜨린 것입니다. 열두 바구니가 아니라 한 병의 옥합입니다. 이러한 것은 다 대조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기적을 행하여 생겨난 떡들은 남은 조각이라 할지라도 모두 거둬들였지만 300데나리온 이상의 헌신을 받으시면서도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지 않으셨습니다. 사복음서 모두가 이 일을 기록하는데 그분은 사람들로 하여금 온 천하에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이 일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널리 퍼졌는가에 따라 헌신도 보편화됩니다. 복음이 어느 곳에 전파되면 주를 위해 헌신한 것도 거기에 이릅니다. 복음이 널리 전파된 만큼 사람의 헌신과 사람의 향유도 그만큼 많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인상을 받습니다. 네 번째 예, 주님의 심판받으심과 바울의 심판받음. 때로는 우리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비교해 보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주 예수님의 심판받으심과 바울의 심판받음을 예로 들어봅시다. 당시 바울이 심판받을 때 그는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주 예수님과 다릅니다. 비록 우리는 형제를 귀하게 여기나 이 땅에서 태어난 가장 좋은 아들도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나사렛 사람 예수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두 사람을 비교해 볼 때 한 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요, 한 사람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한 분은 주님이요, 한 사람은 종입니다. 한 분은 선생님이요, 한 사람은 학생입니다. 비록 바울이 영적으로 높은 차원에 이르렀지만 그와 그의 주는 어찌하든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이 섬세할 때 복음서 안에 있는 주님을 알 수 있으며 사도행전 안에 있는 사도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섬세하지 못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인상을 주시고자 해도 우리는 여전히 얻을 수가 없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가 없으며 경배할 수도 없습니다. 거친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 마치 이야기책을 읽는 것과 같이 그냥 지나쳐 버리므로 성령은 그에게 인상을 지어 주실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예, 주님의 지나가심과 바울의 내려짐. 한 번은 주 예수님이 나사렛의 회당에서 성경을 다 읽으신 후 말씀을 전하시다가 사람들로 인하여 산 낭떠러지까지 끌려갔고 그들이 그분을 밀쳐내리고자 했지만 그분은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셨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정중하고 엄중한지. 그분은 사람들이 바구니를 사용하여 성에서 내린 바울과 같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품성이 주님과 비교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주님은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셨습니다. 지나서 가시다는 말은 우리에게 어떠한 인상을 주는지, 주님이 그를 해하는 사람들 가운데로 유유히 지나가실 때 그들은 다만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이렇게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서로 같은 예. 첫 번째, 주님께 대한 사람들의 불만. 성경에서 인상을 얻으려면 앞에 언급한 다섯 가지 예처럼 어떤 곳은 서로 비교해 보아야 하지만 어떤 곳은 인상을 얻기 위하여 서로 같은 것을 연결하여 함께 볼 필요도 있습니다. 첫 번째 예, 배 안에서 주무시는 주님.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에 기록된 일에서 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가시는데 갑자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은 두려워 일어나 주님을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는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는 말이 첨가되었는데 그것은 당신은 여전히 주무시고 계실 수 있습니까? 라는 의미로서 제자들의 이 말은 주님께 불만을 표시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간복함이 없이 구원을 청할 뿐 아니라 불만을 토로하였습니다. 주 예수님이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아주 잔잔하여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돌아보시고 믿음이 적음을 꾸짖으셨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순서를 주의합시다. 주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을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 후에 고개를 돌려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실 근거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방금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곳으로 가자고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그곳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중간쯤 가다가 바람과 풍랑이 있고 무슨 일이 발생한다 하여도 상관없습니다. 어찌 두려워합니까? 주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다면 바다 밑으로 침몰하는 결과는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믿지 않았으므로 주님은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한 가지 기묘한 일은 주 예수님은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사과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르침을 받을수록 더욱 잘못을 시인하게 됩니다.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이 그에 대한 불만을 발견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시인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특별하십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에게 사과해 본 적이 없으십니다. 이 일에서는 마치 제자들이 옳고 주 예수님이 틀린 것 같습니다. 풍랑이 이렇게 크게 일어나고 사람은 죽게 되었는데 당신은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주 예수님은 일어나 사과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 예수님이 사과하지 않으신 것은 바로 그분의 영광을 말해줍니다. 주님은 그분이 지나칠 정도로 주무시지 않았으며 잘못이 없음을 아셨습니다. 그분이 그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다면 건너가시는 것입니다. 그분에게서 한마디의 빈말도 찾아볼 수 없으며 그 누구도 주님께 잘못을 시인하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나타냅니다. 두 번째 예, 혈루증 앓는 여인이 주님을 만짐. 마가복음 5장에서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주님을 만진 일도 동일한 원칙입니다. 그 여인이 주님을 만졌을 때 주님은 돌이켜 누가 만졌는지 묻자 제자들이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어투는 주님께 불만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주님은 미안하다, 내가 잘못 물었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누가 그를 만졌는지 주위를 둘러보셨습니다. 주님의 의도는 어떤 사람이 나를 만졌는지 너희는 알지 못하고 애워싸 미는 무리만을 관심하나 나는 나를 만진 사람을 주의한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볼 때 마치 주님이 틀린 것 같고 제자들의 불만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으로 볼 때 잘못은 제자들에게 있고 주님께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사람에게 사과한 적은 한 번도 없으십니다. 이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로 우리는 엎드려 그분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예, 나사로의 죽음. 요한복음 11장에서 다시 한번 사람들이 주님께 불만을 표시합니다. 마르다는 주님께 말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는 주님이 늦게 도착한 것을 원망하는 의미의 말을 하였습니다. 그녀는 나는 이미 사람을 보내어 당신께 알렸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제야 오실 수 있습니까? 당신이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나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으며 또한 이미 매장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이 말은 마르다의 마음의 끝없는 불만의 표출입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마르다의 말이 전적으로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신 일은 그분의 마음에 헤아리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주님은 일부러 이틀을 머무셨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 늦은 것 같지만 주 예수님은 목적을 가지고 늦게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잘못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결코 사과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잘못이 있기 때문에 자주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한 번도 용서를 빌어본 적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의 교만입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일수록 더욱 사과할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은 비록 겸손하고 온유하시지만 그분은 결코 잘못이 없었기 때문에 사과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사람이 그분께 불만이 있었어도 그분은 자신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가 아셨기 때문에 그분이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조금도 없으셨습니다. 신약 안에는 이러한 종류의 사실이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비슷한 내용들을 만나면 반드시 그것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하나의 보는 원칙을 배워야 합니다. 위에 세 가지 예로부터 우리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한 가지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곧 주님께서는 일생 동안 말씀에 실수가 없으셨고 발걸음을 돌이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은 어떠한 영광입니까? 나사로가 치료함을 받는 것이 영광스럽습니까? 아니면 나사로가 부활한 것이 더 영광스럽습니까? 그분은 나사로가 부활을 얻는 것이 훨씬 영광스럽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당신이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 비슷한 예, 두 번째, 주님을 가르치려는 사람들. 첫 번째 예, 이 향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종종 사람들은 주님에게 불만을 터뜨릴 뿐 아니라 심지어 주님을 가르치려고까지 합니다. 마치 제자들이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을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데 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마리아가 한 일이 어떠한 일인지 아셨기 때문에 그녀가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한 말씀, 한 행동도 그분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시며 사람들의 교정이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어리석은 사람만이 주님을 교정하려 하고 주님을 가르치려 합니다. 두 번째 예, 그리 마옵소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한다고 하실 때 베드로는 어떻게 말하였습니까? 그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엄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가르치고자 하였으나 그럴 수 없었으며 오히려 그가 우매한 사람임이 드러났습니다. 세 번째 예, 이 여자가 누구며? 한 번은 주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실 때에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발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는 것이었습니다. 시몬은 곧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여인인 줄 알았으리라 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시몬의 영을 주의해야 합니다. 시몬의 생각은 마치 주님께 당신은 그녀가 어떠한 여자인지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녀로 하여금 당신의 발 뒤에 와서 당신 곁에 있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려는 것 같습니다. 시몬이 비록 입을 열지 않았지만 주님은 그의 마음속에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사함받은 자와 적게 사함받은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시몬에게 말씀하신 뜻은 시몬아, 너는 적게 용서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그녀는 많이 용서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눈물로 나의 발을 적신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로부터 인상을 받을 때 사람이 주의 모사가 되려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봅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나사렛 사람 예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서로 비슷한 예 세 번째. 주님은 사람들이 그분을 향하여 크게 요구하시는 것을 기뻐하심. 우리가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주님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무언가 요구하는 것을 기뻐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주님에게 요구하는 것이 클수록 주님은 더욱 기뻐하십니다. 첫 번째 예, 원하시면 저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다. 마가복음 1장의 문둥병자의 이야기를 봅시다. 유대법에 따르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문둥병자를 접촉하면 접촉한 사람도 또한 더러워집니다. 그런데 어떤 문둥병자가 주님에게 와서 구합니다. 여기 오다라는 것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있어서 반드시 인상을 받아야 합니다. 문둥병자가 나올 때 우리는 곧 느낌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을 기꺼이 내놓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문둥병자를 보자마자 너는 나를 해치려고 왔구나. 나는 너와 접촉할 수 없는데 왜 왔느냐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자는 와서 주님께 그를 깨끗해 할 수 있는가를 묻지 않고 바로 말하기를 원하시면 저를 깨끗해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원하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관심하였습니다. 이것은 보통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시험받게 하는 간구입니다. 주님은 문둥병자에게 한마디 말로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내놓고 친히 손으로 그를 만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 함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만약 깨끗해 함을 받지 못한다면 주님도 더럽게 되어버리는데 그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우리에게 반드시 인상이 있어야 비로소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여기에서 자신을 기꺼이 내놓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분 자신의 거룩함과 깨끗함을 모두 이 문둥병자에게 내놓으셨습니다. 두 사람이 모두 정결케 되거나 두 사람이 모두 부정케 되고 두 사람이 진 밖으로 쫓겨나든지 진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주님은 기꺼이 자신을 주셨습니다. 이 어떠한 희생입니까? 두 번째 예, 지붕을 뜯어. 마가복음 2장에는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들 것에 들어 주 예수님께 데려온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예수께 가까이 데려갈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주 예수님이 계시는 방의 지붕을 뜯고서 구멍을 내어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습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 인상을 받게 합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어서 아주 바쁘셨을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지붕에서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바쁘셨을 뿐만 아니라 그날은 다른 사람의 집을 빌려 말씀을 전하신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지붕을 뜯어버렸으니 이후에는 다시 수리해야 하는 상당히 귀찮은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음에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시며 오히려 누군가가 그분에게 심한 요구를 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그분께 요구하는 것이 대단한 것일수록 그분은 더욱 옳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보여줍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 인상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분을 알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경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 있다가 주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잠잠하라고 했지만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님 자신을 볼 때 그분은 시끄러운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고 합니다. 주 예수님은 원래 이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큰 소리로 떠들며 주님이 돌아보시기를 구하자 결국 주님은 그를 치료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그분께 크게 요구하고 그분을 향해 입을 크게 벌리기를 좋아하시며 기꺼이 큰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네 번째 예,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는 더욱 분명합니다. 원래 떡은 자녀에게 주어 먹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말하기를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분께 대한 지나친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들이 그분을 향해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주님은 이 요구를 들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딸의 병을 치료하셨습니다. 주님은 또한 그녀의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이러한 예는 복음서 안에 아주 많습니다. 만약 우리가 인상을 받게 된다면 이러한 일에 있어서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 예,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그분 앞에 데려오자 주 예수님은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문둥병자가 왔을 때도 주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으며 지붕을 뜯고 내려온 중풍병자에 대해서도 주 예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지나치게 행했지만 주님은 오히려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습니다. 이 아버지는 귀신 들린 아들을 먼저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다가 고침을 받지 못하고 지금 주님 앞에 구하러 왔습니다. 주 예수님이 이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는 대답하기를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주님께 치료하심을 구했지만 주님이 치료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고 말할 때 주 예수님은 이 말을 이어 곧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의도는 너는 여전히 거기서 당신이 하실 수 있다면이라고 말하나 너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문제는 내가 할 수 있고 없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당시 주님이 말씀하실 때의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다만 반쪽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지만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충분히 주의 능력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 긍휼을 구할 때 여전히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 말하여 주님께 매우 엄중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그분께 적게 구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그분께 구하며 당신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으며 당신이 원하지 않으셔도 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의 태도는 당신이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하실 수 없으면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즉, 당신의 제자들도 할 수 없었는데 당신도 하실 수 없거든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를 책망하시면서 너는 여전히 할 수 있고 없고를 말하는구나. 믿는 이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하자마자 그 아버지는 곧 눈물을 흘리며 외쳐 말하기를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지 못한 부분을 도와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주님께 책망을 받고 그의 잘못을 지적당할 때 곧 돌이켜서 주님을 믿고 모든 책임을 주님께 두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주님께 많이 요구할수록 주님은 더욱 기뻐하시며 적게 요구할 때에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러한 인상을 우리에게 계속 더하시도록 섬세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복음서 전체가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단독적인 예. 첫 번째 예.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주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 율법사는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 라고 물었는데 주 예수님의 답변은 그의 질문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먼저 27절과 28절을 주의해 봅시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이웃은 다른 사람이며 자신은 율법사입니다. 주님의 뜻은 율법사인 당신이 이웃을 당신 자신처럼 사랑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9절에서 이 사람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주 예수님이 그에게 누군가를 찾아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마지막으로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율법사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사는 자기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물었지만 주 예수님은 도리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고 반문하셨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당신이 강도를 만난 율법사이고 당신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당신의 이웃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웃은 한 무리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주를 가리킵니다. 주님은 그에게 그분 자신이 이웃임을 지적하셨습니다. 주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가서 힘을 다하여 선한 사마리아인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가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죄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을 수 없고 높이 올려져 성령을 모셔내릴 수도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오직 그분만이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셨고 짐승과 주막과 돈을 가지셨습니다. 우리는 사마리아인이 아닙니다.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사마리아인이 되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웃은 사마리아인을 가리켜 말한 것으로 그 의미는 내가 너의 이웃이다. 내가 너를 구했으며 너의 죄를 사하기 위해 포도주를 붓고 생명을 주기 위해 기름을 바른 후에 내 짐승에 태워서 주막, 곧 교회로 데려다 주었으며 은사와 은혜를 받도록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며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를 보호해 주도록 당부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마리아인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곧 그분 자신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구절들 가운데 있는 섬세하고 부드러운 부분을 만지는 것을 배워야만 비로소 성경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 주님의 장엄하심과 영광스러움. 사람들이 주님을 체포하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 왔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무리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하자 주님은 네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네로라고 말씀하시자마자 그들은 뒤로 물러나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주님은 간단하게 한마디 하셨지만 그들은 곧 뒤로 물러나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우리는 이 광경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봅니다.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지만 대제사장과 총독이 있는 재판정 앞에서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주님이셨지만 그곳에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대체 누가 누구를 재판합니까? 대제사장은 화를 내고 무례하게 말을 하였지만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잠잠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총독의 법정 앞에서도 화를 내며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총독에게 한마디의 대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비록 거기서 재판을 받으셨지만 그분의 존귀와 위엄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중보기도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형제들에게 그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그분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므로 사람의 중보 기도가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그들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주님의 존귀함과 위엄을 봅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빈곤하게 사셨지만 한 푼도 구걸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하나님께 간구하셨지만 법정에서는 사람에게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이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보좌는 영광스럽지만 심판받음과 십자가의 영광은 더욱 영광스럽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며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당신이 주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예, 주님은 자신을 과시하지 않으셨음. 주님은 과시하기를 좋아하고 명성을 구하는 사람을 꺼리십니다. 그분은 문둥병자를 치료하시고 곧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또한 큰 군대와 같은 귀신을 내쫓으신 후에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소경 둘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엄히 경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이셨을 때 그분은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변화산에서 유일하게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셨지만 산에서 내려올 때 제자들에게 그들이 보았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도 동일한 예가 있습니다. 주님의 육신의 형제들까지도 그분을 알지 못하고 그분께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분의 육신의 형제들조차 이렇게 말한 것은 그들이 그분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형제들이 절기를 지내러 올라간 후에 그분도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기적을 행하시려고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려고 올라가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만집니다. 사람의 주목을 끌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의 모든 일을 사람들 앞에 펼쳐놓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번도 사람 앞에서 자신을 과시하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서 안에는 이러한 광경이 가득합니다. 그분이 사람 앞에 서실 때는 언제나 절대적인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알리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기적을 행하여 소경으로 하여금 보게 하셨을 때에도 즉시 그분이 누구인지 알리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약간의 깨달음이 있을 때 비로소 그분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셨으며 그렇지 않을 때에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배움이 있어야 인상을 받게 됨. 우리가 신약과 구약의 역사를 이해하려면 거기에서 인상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인상을 받으려면 섬세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배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박한 사람은 복음서를 읽을 때 절대로 주 예수님의 존귀함을 깨달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가 주님 앞에서 다룸을 받았다면 무엇이 존귀함인지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성경을 읽을 때 주 예수님의 존귀함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무엇을 존귀와 영광이라 부르는지를 모른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주 예수님의 존귀와 영광에 대해 인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날마다 증가되도록 하나님 앞에 배워야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더욱 느낌이 섬세해지고 인상 또한 깊어지며 이해하는 바도 더욱 많아집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원칙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움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있는 것마저 빼앗겨 버릴 것입니다.